지난번에 우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 별로 기억 안 나시는 표정인데요.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뭐냐? 그런 세상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다 얘기 드렸습니다. 예,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세상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요.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자꾸 마찰이 생겨야 돼요. 갈등이 생겨야 돼요. 갈등이 자꾸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거부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찰이 생겨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찰이 안 생기고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스럽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게 된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물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또 다양한 만남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얘기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실 구약시대까지는 교회는 그저 건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건물이요. 화려한 건물, 조각품을 가진 건물, 또 화려하게 잘 꾸며진 건물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단순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 다르지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무엇을 이루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보통 이웃 사랑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몸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주님은 이웃을 향해서 나의 몸, 내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리켜서 내 몸, 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웃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교회는 아예 우리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다. 어렵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곧 내 몸을 위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곧 내 몸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더 잘 섬기고 더 잘 봉사해야죠. 맞지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를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양지영 교회를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계시냐고요. 교회가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부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몸처럼 교회를 사랑해야 된대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왜 교회 봉사가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내 몸을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내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거짓말 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나를 학대하고, 나를 완전히 자해를 하고, 나를 완전히 못 살게 굴면서 나아가서 사랑을 베푼다? 섬긴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봉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몸된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뭐냐면 깡패들 있잖아요. 건달들. 건달들, 깡패들을 왜 우리가 무서워합니까? 왜 무서워하죠? 그들은요, 공통점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완전히 죽을 듯이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들의 몸들 보세요. 흉터가 온몸에 다 가득하고요. 또 인상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섬길 줄 알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선하게 다른 사람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막 하잖아요. 막 살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내 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해야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래요. 교회의 지체.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코가 있고 뭐 눈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몸이라는 말과 지체라는 말을 구분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지요. 하나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기관과 부서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제각각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섬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간단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놀라운 신비. 이 다양한 제각기 다른 사람들, 제 기능 자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 봐도요. 다양한 분들이잖아요. 성격도 다양하죠. 생김새도 다양하죠. 배운 것도 다양하죠. 가진 것도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비죠. 신비롭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도 신비해요. 우리 가운데 자기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다 자기 주장하고 싶은 사람 있죠. 우리 가운데 자기 인정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자기 목소리 큰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 왜 없겠어요? 다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만 생각해도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것만 봐도 신비라고 하는 거죠. 신비. 교회를 표현할 때 흔히 한몸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몸 공동체. 한 몸에 있는 지체들은 여러분 서로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싸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입과 코가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손과 팔이 싸워요? 예? 뭐 손과 다리가 싸워요? 뭐 발이? 그렇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코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교회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만약에 생각해서 뗀다.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하고는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분들만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요, 강한 자가 붙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좀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진 자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기적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뭐 못 배운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몸이 불편한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걷기 운동하면 다리만 튼튼해집니까? 열심히 걷기 운동했어요. 열심히 걷기 운동하면 다리만 튼튼해져요? 아니잖아요. 어디 기능이 좋아져요? 심장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몸의 기능을 활력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걷기는 다리만 걸었는데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유기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아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은 우리 교회하고 안 어울린다 생각하는 그분도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필요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도 예외 없어요. 다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정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뭐 물론 어떤 개 중에 보면 어떤 분은 성질 급한 분이 있어요. 아이고 속으로 생각할 때 조금 참지. 조금 참으면 나중에 좀 다 해결될 텐데. 좀 성질 급해가지고 일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곁에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저분에게 조금 이렇게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인내의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다양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지요. 다 같이 가야 될 분들이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 여러 지체들 가운데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상처가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 뭐 다른 데는 괜찮고요. 다 멀쩡한데 어느 한 곳에 상처가 나서 염증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한 부분일 뿐인데요. 한 부분에 아플 뿐인데 왜 몸 전체가 열이 나고 왜 몸 전체가 기력이 빠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아유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때마다 저분은 필요하고 저분은 안 필요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야 있어야 하듯이 그래서 지체들의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지요.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얘기해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다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으면 똑같이 은혜를 주셔야죠.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은사를 주셔야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말 잘해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는 분이 있어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다 말 잘해보세요. 큰일 날 거리요. 그래도 우리 중에는 말 못하는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이래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지요. 예? 자, 그리고 각 지체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래요? 뭐예요? 맡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맡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역이 그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맡은 사역에 따라서 제각각 감당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냐면 한 몸 공동체인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각각 맞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은 섬길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도록 그렇게 맡은 각각 다른 그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은사는 섬길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때문에 은사는 서로 먼저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세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섬기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숨겨두지 마세요. 멈춰있지 마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월 6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들 이제 흥분이 도가니에 몰아넣을 텐데요.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 이 올림픽 경기는 특징이 뭐냐면 기록 경기입니다. 기록 경기. 누가 더 빠르냐? 1분 1초 아니면 00001초라도 누가 더 빠르냐? 기록 경기란 말이죠. 그것이 빠른 사람이 선수 어떤 승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승리자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발의 차이. 예, 간발의 차이. 그러니까 머리끝 하나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도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섬길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은사,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그냥 내내 가지고만 있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강력해지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섬기면 섬길수록, 먼저 더 섬기면 섬길수록 강력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이 날마다 강력해지기를 바라요. 강력해져야 돼요. 소멸되지 말아야 돼요. 사라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볼 때 성도님을 보니까, 야, 성도님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볼 때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섬겨주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좀 바빠서,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하면요, 이미 사라졌거든요. 이미 소멸됐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사들이 다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다 빼앗기고 산단 말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들을 정말 아름답고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돼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대요. 따라서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은사 받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렇다면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은 자녀가 된 이상 그에게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다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섬겨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곱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 이 일곱 개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은사들은 이 일곱 개 은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일곱 개 은사는 대표적인 은사예요. 대표적인 은사.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은사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한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은사가 강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 여기 이 예언의 은사는 흔히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가 하는 기도 많이 하는 한 분이 있는데 아 정말 은사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은사 받은 분인데 이분은 어떤 사람의 이름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만 가르쳐주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실까?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름만 가르쳐주면 마음이 놓인데 천국 간다고 하면 마음이 놓이고 지옥 간다고 하면 마음이 절망이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고개를 갸웃던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앞날을 미리 알 수 있겠지요. 내다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미리 아는 거,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의 은사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맡을 예자를 쓰는 거잖아요, 예언. 예. 미리 예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그것이 예언의 은사란 말이지요. 두 번째 섬기는 은사는 뭘까요? 섬기는 은사. 이 은사는 자기의 은사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길 때일수록 자기의 능력의 그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는 그 사람. 그것이 섬기는 은사예요. 나는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하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섬기면 섬길수록 더 행복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은사.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마치 이런 사람이죠.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 자기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두 팔을 그렇게 뻘쩍 들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섬기는 은사요. 저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게도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를 붙여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섬기는 은사가 풍성한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대개 교육교회 교사들이나 또 구역장들이나 뭐 말씀 인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지요. 가르치는 은사는 뭐냐면요. 가르치는 은사는 한마디로 쉽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해시키는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 알아듣기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뭐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와,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나름대로 땀 삐죽삐죽 흘리면서 설명을 해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대표적인 것이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책은 참 잘 쓰는데 강의는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내 학생들 머리 다 졸고 있고 고개 다 떨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책을 보면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강의는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이해시키는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죠. 위로하는 은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상대방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힘을 얻어요.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다 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사람도 바로 이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을 만나면 위로는커녕 더 낭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신방 갈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기 두려워요. 그냥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집사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 그러면 좋겠는데 신방대원으로 쫓아오셔가지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그 반에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응? 뭐 가서 막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러면 마음이 졸여요. 막 저분이 또 말 실수할까봐 말 실수할까봐 그렇지 않겠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힘 북돋아주고 그래야죠. 신방대원은 그래야지요. 그런데 괜히 가가지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막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잘 됐어. 그러고 와봐요. 그러면 같이 목사가 옆에 갔는데 신방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네? 하나님 저분의 입을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의 입.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하는 은사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은사가 충만한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가정마다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여러분 이 구제하는 은사,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형편이 어려워도 베푸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라고 해도 구제하는 일에 째째한 사람이 있어요. 있단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큰 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히 후원하고 넉넉히 봉사하고 넉넉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구제의 은사가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선한 일에 부한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아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것은 지도력이라고 말하고 리더십이라고 말하지요.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유능한 인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별로 재능이 없는 분을 만날지라도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은사를 수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막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죠.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아파해주는 공감의 은사입니다. 공감의 은사.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잘 챙겨줌으로 이 은사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은사들은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없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동화책에 보니까 당나귀 얘기인데요. 하루는 당나귀가 밖에 가서 땀삐질삐질 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왔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주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시원하게 그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귀여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당나귀가. 아, 누구는 그렇게 뼈 빠지게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돌아왔는데, 아, 누구는 주인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주인이 시원하게 그렇게 먹을 거 잘 먹고 그렇게 있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기회만 엿본 거예요. 한번 나도 두고 봐라. 나도 그 자리에 한번 앉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마침 주인이 혼자서 마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채질 싹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옆에 강아지도 없는 거예요. 야, 이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강아지처럼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가가지고 주인 앞에 가서 주인 무릎에 펄썩 가서 앉아버렸어요. 당나귀가.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주인한테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근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하는 생각이 우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런 은사는 없는가? 왜 나는 저런 은사 없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은사 갖지 못했나 해서 부러워하면서 흉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먼저 섬기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 이런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하게 은사를 활용해라 이거예요. 은사는 누구를 기죽게 만들고 누구를 두렵게 만들고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죽는다 뭐 이렇게 뭐 무슨 무당귀신이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참 겸손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힘든 일도 전혀 얼굴에 내색도 안 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그런 분들이 교회 아니면 그런 봉사 하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때로는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의 소리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웃으며 봉사하는 겸손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호기심 삼아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은사 7가지 다 받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떻게 대답해야지요? 아니요. 저도 약한 은사가 있어요. 저도 약한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다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제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더 받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섬겨가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먼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더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리도 정확하게 각 개인 개인마다 맞는 은사를 주셨는지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 감동이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조금만 더 섬겨주면 다른 교인들이 그만큼 활기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큰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소멸시키고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대밀지 못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대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순대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